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이 리비아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기로 한 뒤 미군은 리비아 정부군에 훈련과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데이비드 로드리게스 미 아프리카 사령관은 어제 리비아 정부군이 순위파 무장 세력 ISIL과 싸울 준비가 돼 있을 때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드리게스 사령관은 다만 리비아에서는 현재 어떤 무장 조직들이 정부에 맞서 싸우고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피하 식별은 전적으로 리비아 정부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리비아 내 ISIL 세력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재 소수의 미군 병력이 리비아에 파견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ISIL은 지난해 2월 이후 리비아에서 포로와 정치적 반대파, 마술사 등 적어도 49명을 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어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과 대화할 것이며 대화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와 함께 중국을 압박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이른바 중국의 역할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김 제1위원장을 미치광이라고 비판하면서 강력한 대북 대응을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번 발언에 대해 AP통신은 어떤 형식이든 김 제1위원장과의 면담이 성사되면 미북 관계에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유력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대변인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영국의 데이비 캐머런 총리를 모욕해놓고 김정은과는 대화하고 싶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말이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어제 실시된 켄터키주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켄터키주 예비선거 개표 결과 현재 46.8%의 득표율로 샌더스 후보의 2천여 표의 근소한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들은 아직 어느 후보의 승리도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클린턴 후보 측은 이미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동시에 치러진 오리건주 예비선거에서는 샌더스 후보가 54.5%의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에 이어 스즈키 자동차도 연비 측정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스즈키 자동차는 오늘 지난 2010년 이후 일본 내에서 판매된 16개 전 차종 210만 대에 대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연비 측정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즈키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체 조사 결과 배출가스와 연비 측정 시 국토교통성이 정한 규정 대신 실내 주행시험 결과 등을 자료로 사용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스즈키는 그러나 해외에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즈키는 또 연비 자체를 위조하는 것과 같은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검증 결과 각 차종의 연비를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대표가 미국에서 열리는 위조 방지 토론회 참석을 돌연 중단했습니다. 알리바바 측은 어제 성명에서 자사 창업자인 잭마 회장이 이번 토론회에 더 이상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이 토론회에 잭마 회장은 내일 기조연설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알리바바 측의 이 같은 발표는 국제위조 반대 연합 측이 최근 알리바바의 회원 자격을 보류한 뒤 나왔습니다. 알리바바는 그동안 위조 상품 거래의 온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최악의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적어도 200여 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리랑카 적십자사는 오늘 성명에서 계속되는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200여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는 현재까지 180여 명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13명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번 홍수 피해는 최근 수도 콜롬보를 비롯한 전역에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들은 문을 닫았으며 곳곳에서 정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교도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일정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교화하고 다시 건강한 시민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곳.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초점은 이 사회로부터 떨어뜨려서 가두어두는 벌을 주는 곳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교도소의 정의가 바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국에서 이 평일에는 집에서 생활하고요. 주말에만 복역하는 교도소가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새로 도입할 위성 추적 장치를 재소자에게 적용해서 추적 관리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네요. 자, 이런 내용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국정연설에서 발표할 새로운 교도소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 안에는 재소자가 얼굴을 보고 통화할 수 있는 화상통화로 가족, 친구들과 연락하고요. 휴대용 컴퓨터로 독립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정책은 교도소가 벌을 주는 곳이 아니라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곳이라는 데 더 중점을 둔 건데요.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영국의 교도소 정책, 관대한 사법이 될지 혁신적인 정책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3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이 다소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5월 18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1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30도, 신의주도 12도에서 26도 기온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4에서 31도, 함흥 14에서 28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2에서 2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스키러 데이비스가 부릅니다. The End of the World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죠.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막말과 극단적인 정책으로 유명했던 두테르테 당선자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인권과 법치를 강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IL이 본거지였던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점차 점령지를 상당 부분 잃어서 세력이 위축되자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테러를 최근 잇따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법무부가 러시아 운동선수들의 금지약물 복용 파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으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자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걸었군요.
네, 어제 백악관이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두테르테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번 필리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이번 통화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통화 중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인권과 법치를 강조하고 이 같은 지속적인 가치를 통해서 두 나라 관계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음을 역설했습니다.
네, 보통 국가 정상들 사이에 당선 축하 인사를 할 때는 뭐 의례적으로 좀 덕담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이야기들이 오갈 텐데요.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뭐 인권이나 법치를 강조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자는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인권 관련 법규들은 잊어라 뭐 이렇게 말하면서 범죄자들을 즉시 처형시키겠다는 극단적인 공약을 내세워서 득표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통화에서 인권과 법치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두테르테 당선자의 이런 초법적인 행보를 우려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두테르테 당선자는 또한 지난 일요일 대통령 당선 후 첫 공식 기자회견 에서 범죄 용의자와 조직 범죄자에 대한 사살 명령을 경찰에 내리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범죄 용의자라고 하면은 재판을 거쳐서 유죄가 입증되지도 않은 그러니까 무죄로 추정되는 사람 아닙니까?
네.
예, 의심만으로 사살하겠다고 한다면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 필리핀의 인권 상황을 걱정할 만하군요.
네, 실제로도 두테르테 당선자는 지난 22년 동안 시장을 지내온 필리핀 남부 도시 다바오에서 범죄자 약 1,700명을 재판도 없이 처형하는 등 공권력을 초법적으로 남용한 전력이 있습니다.
네.
그는 이번 필리핀 대선 과정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바오 시장으로서 범죄자를 처단해왔던 것과 똑같이 하겠다. 범죄자 10만 명을 죽여서 물고기 밥이 되도록 마닐라반에 버리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테르테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면 필리핀에서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독재가 부활할 것이라는 비판이 국제사회에서 이어져 나온 이유입니다.
네. 뭐 선거 과정에서야 이제 표를 모으기 위해서 조금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말이나 행동을 할 수도 뭐 있겠습니다만
네.
이제 공식적으로 당선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해서라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두테르테 당선자는 필리핀의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국제 무대에 공식 데뷔한 이후에도 어쩌면 돌출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당선 직후에 과거 교황에게 막말을 하고 성직자들을 폄훼했던 사실을 사과하기 위해서 바티칸 방문 계획을 대대적으로 알렸다가 최근에 돌연 취소했습니다. 두테르테 당선자는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이미 바티칸에 사과 편지를 보냈으니까 충분하다. 더 이상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얼마 전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던 교황청 방문 계획을 말 한마디로 뒤집었습니다.
예, 국가 정상급 인사로서는 아직도 어떻게 보면 너무 가벼운 행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겠군요.
예, 그뿐 아닙니다. 두테르테 당선자는 또한 세습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변 국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테르테 당선자가 지난 22년 동안 지켜온 필리핀 남부도시 다바오의 시장직을 이번에 그의 딸인 37살의 사라 두테르테가 이어받았습니다. 아, 또 아들인 파울로 두테르테는 다바오시 부시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물론 두테르테 당선자의 자녀들이 선거를 통해서 시장과 부시장직에 당선됐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후손들이 정치인으로 승승장구하는 이른바 가문 정치의 염증을 느낀 필리핀 유권자들의 지지가 이번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자의 인기 요인 중에 하나였다는 점에 비춰볼 때 역설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죠. ISIL의 테러 공격 소식이 최근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졌는데요.
네.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SIL이 태동한 이후에 줄곧 활동 근거지로 삼아왔던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최근 점령지를 상당 부분 잃었습니다. 미국 일간신문 USA Today 투데이 화요일자 보도에 따르면요, ISIL은 한때 장악했던 이라크에서 땅을 45% 또 시리아 땅은 20%가량 상실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서 꾸준하게 세가 줄어들자 ISIL은 최근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듯한 무차별적인 테러 공격을 잇따라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최근 ISIL이 저지른 테러 공격이 어떤 게 있었죠?
네, 지난 일주일 동안에만 이라크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테러로 2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바그다드의 시아파 거주지의 시장과 식당 등지 네 곳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적어도 69명이 사망했고요. 이틀 앞선 일요일에는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약 20km가량 떨어진 타지 마을에 있는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또 자살 폭탄 공격과 함께 총격전이 벌어져서 적어도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지난주 수요일에는 바그다드의 시장에서 사람들로 붐비는 시간에 폭탄이 터져서 최소한 62명이 사망했습니다. ISIL은 이들 테러 사건 직후에 속속 자신들이 배후임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말 그대로 뭐 무차별적인 공격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네, ISIL은 최근 꾸준히 세력이 약해진 데 대한 반격으로 이렇게 민간인에 대한 폭탄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고 USA Today는 지적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라크 정부와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 관계자들 역시 ISIL이 정규전에서 밀리면서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무장반군식, 다시 말해서 게릴라식의 테러 공격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ISIL의 이런 그 무장 반군식의 테러가 뭐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것, 이런 게 가능한 것은 아무래도 이라크의 지금 상황이 좀 불안한 것도 한몫하고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라크가 정정 불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서 이라크 정부를 와해시켜서 ISIL이 이라크를 통째로 차지하기 위해서 공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고질적인 종파 간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미 궁지에 몰린 이라크의 하이데르 알 아바디 정부가 ISIL의 잇따른 테러로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 아바디 총리는 종파 간 갈등을 해결하겠다면서 최근 전문 관료 출신으로 구성된 내각 후보자 명단을 이라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후보자에 대한 의회 표결이 무산되면서 강경 시아파 지도자 무스타다 알 사드르와 그의 추종자들이 거세게 반발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 30일에는 알사드르를 지지하는 시위대가 정부 청사와 의사당, 또 외국 공관을 비롯해 이라크의 중요한 국가 기관시설이 모여있는 그린존, 다시 말해 안전지대의 방벽을 넘어서 한때 의사당까지 점거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요. 그 이후로 이라크 정부는 거의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이 그린존이 외부 세력에 뚫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한편으로는 이 ISIL의 이 주 활동 무대인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세력이 약해지면서 내전으로 불안정한 리비아를 노리고 있다, 이런 그 우려도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이탈리아, 독일 등 각국 외교 장관들이 오스트리아 빈에 모여서 국제 정세를 논의한 자리에서도 리비아를 이 ISIL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미 국무부 측은 ISIL이 리비아는 물론 그 인근 지역의 거대한 문제라는 점에 주요국 외교 장관들의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어서 리비아는 북아프리카와 근동 지역은 물론 지중해와 유럽으로 향하는 요충지라면서 다시 말해서 ISIL이 리비아에 발을 담그는 일은 모두에게 불행한 사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검찰이 러시아 운동선수들의 금지 약물 복용 사건을 수사한다는 소식이군요.
네, 미국 법무부가 최근 불거진 러시아 운동선수들의 금지 약물 복용 파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화요일자에서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뉴욕의 동부지방 연방검찰청이 러시아 관리들과 선수, 코치, 또 반도핑 당국자들을 비롯해서 이번 금지 약물 복용과 관련해 불공정하게 이득을 취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이번 사건에 정통한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불거진 러시아 선수들의 그 금지 약물 복용 파문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주 목요일자에서 2014년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때 러시아 정부가 개입했던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서 금지 약물을 복용하고 메달을 딴 러시아 선수가 최소한 15명에 달한다고 그레고리 로드첸코프 당시 러시아 반도핑기구 모스코바 실험소장이 폭로한 내용을 전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이 러시아 선수들의 부정행위 혐의란 말이죠.
네.
왜 미국 검찰이 조사하는 걸까요?
네, 미국 연방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미국에서 개최된 경기에서 이 러시아 선수들이 부정행위를 꾀했거나 또는 금지 약물 복용을 위해서 미국 은행 시스템을 이용했는지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사기 및 모의 혐의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관측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스포츠계의 최고 스타 선수들은 보스턴 마라톤을 비롯해서 국제 봅슬레이 대회, 레이크 플래시드 스켈레톤 세계선수권 대회 등 미국에서 열린 다양한 국제 스포츠 경기에 출전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조사한다는 건데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 다른 나라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검찰 수사가 실제적으로 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뒤따르겠군요.
네, 미국 연방검찰의 이번 수사가 실제로 기소로 이어지는 데에는 여러 난관이 예상됩니다.
네.
미국 검찰이 사법권을 행사하더라도 러시아 당국이 협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는 일은 물론 또 피고인을 미국으로 소환하는 등 이런 수사 전반에 걸쳐서 러시아 당국의 협조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네, 어제 열린 켄터키주 예비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9.11 테러 유족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소식, 또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회사인 페이스북이 진보 편향적이란 비판을 받는 가운데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가 보수 인사들을 초청해서 만난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먼저 미국 대통령 선거 소식부터 살펴보죠. 자 어제 미국 중남부 켄터키주와 서북부 오리건주에서 경선이 치러졌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네, 오리건주에서는 많은 사람이 예상했던 대로 이 버니 샌더스 후보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켄터키주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거의 개표가 끝난 현재 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46.8% 지지율을 보이면서 46.3%를 얻은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을 근소한 격차로 앞섰습니다.
네, 정말 거의 차이가 안 나네요. 격차가 0.5%포인트 정도인 거죠?
그렇습니다. 약 2,000표 차인데요. 지난밤 두 후보가 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양상을 계속 보였고요. 한때는 두 후보 간의 표차가 126표 차이로 줄어든 적도 있었습니다. 아직 선거 관리들이나 언론은 이 승자를 확정해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만 클린턴 후보 측은 이미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어젯밤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켄터키주에서 승리했다면서 이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샌더스 후보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재투표를 요청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어젯밤에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마지막 한 표까지 선거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샌더스 후보의 연설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Let me also take this opportunity to say a word of thanks to the people of Kentucky.
먼저 켄터키주 유권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는데요. 이 켄터키주는 지난 2008년에 클린턴 후보가 당시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을 25만 표 차이로 물리친 곳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런 곳에서 이 클린턴 후보와 대의원 수에서 동률을 보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한 주의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대의원을 몰아주는 게 아니라 지지율에 따라서 나눠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네.
이 두 후보의 지지율이 뭐 거의 워낙 비슷하다 보니까 켄터키 주에서 대의원 똑같이 받게 됐나 보군요.
맞습니다. 이 켄터키 주에는 대의원 55명이 걸려 있는데요. 일단 샌더스 후보와 클린턴 후보가 각각 27명씩 받게 됐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어제 연설에서 이 켄터키 주의 폐쇄형 경선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 폐쇄형이라고 하면 한 정당에 소속된 당원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샌더스 후보는 무소속 유권자들 사이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켄터키 주는 폐쇄형 선거였기 때문에 무소속 유권자들은 투표할 수 없었던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어제 서북부 오리건주도 경선을 치렀습니다. 샌더스 후보 승리를 거뒀죠?
그렇습니다. 샌더스 후보가 55% 대 46%, 그러니까 거의 10%에 가까운 지지율 격차를 보이면서 손쉽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의원 28명을 챙겼는데요. 이 클린턴 후보도 오리건주에서 대의원 24명을 추가했습니다.
네. 자, 5월 들어서 클린턴 후보가 계속 이 샌더스 후보에게 패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켄터키주에 특히 공을 많이 들이지 않았습니까?
네.
켄터키주에서 승리해서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목표였는데 아쉽게 됐군요.
아, 켄터키주에서는 이 클린턴 후보가 지금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죠.
예.
네, 그런 노력이 아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근소한 차이지만 켄터키주에서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뭐 사실 켄터키주에서 클린턴 후보가 진다고 해도 뭐 기분은 좀 나쁠지 모르지만 경선 판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대의원 수에서 이 클린턴 후보가 크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켄터키주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또 오리건주에서는 샌더스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미국 경선 과정에서 각 주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의원을 몇 명이나 챙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인 2,383명이 필요한데요. 이 AP통신 집계를 보면 앞으로 클린턴 후보는 90명 이상만 모으면 더 되는 상황입니다. 92명만 더 모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캘리포니아주 등 이 6개 주가 경선을 동시에 치르는 6월 7일에는 클린턴 후보가 이 과반수 대의원을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샌더스 후보는 어떻습니까? 가망이 전혀 없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힘듭니다. 앞으로 6개 주와 워싱턴 DC, 또 미국령 버진군도,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경선이 남아있긴 한데요. 이 남은 경선에서 모두 85% 이상이라는 아주 높은 지지율로 승리해야만 이 클린턴 후보를 앞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건 매우 힘든 일인데요.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샌더스 후보가 그렇게 높은 지지율로 승리한 건 출신 주인 버먼트주 경선 때뿐이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사실상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상황인데요. 그래도 경선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 오리건주 예비선거가 있었는데요. 이 다른 후보들이 모두 사퇴한 상황에서 이 트럼프 후보가 67%의 지지를 받으면서 승리했습니다. 켄터키주는 지난 3월에 이미 공화당 예비선거를 치렀는데요. 역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 제1위원장과 만나서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 텐데요. 자, 어제 미국 연방 상원에서 9.11 테러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소식 살펴보죠.
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테러 행위 후원자들에 대한 정의 실현 법안입니다. 아, 명칭 그대로 테러 행위를 후원한 단체나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 수 있게 하는 법안인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요 대상입니다. 연방 상원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법안의 주요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렇죠?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9.11 테러를 후원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9.11 테러는 지난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이 동시다발 테러를 말하는데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알카이다 소속 테러범들이 비행기를 몰고 뉴욕 세계무역센터 건물 그리고 또 이 워싱턴 교회 국방부 건물에 충돌해서 약 3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이 9.11 테러범 19명 가운데 15명이 이 사우디 국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들 테러범이 사우디 왕실로부터 이 재정적인 후원을 받았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2004년에 나온 9.11 테러 보고서는 이 사우디 정부나 고위 관리가 이 테러에 관계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 9.11 테러 보고서 가운데 기밀로 되어 있는 28쪽을 공개해야 한다는 압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28쪽에 사우디 정부와 이 9.11 테러 연관성을 보여주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 9.11 테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나 관리들을 상대로 해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9.11 테러와 관계가 없다고 계속 부인해왔고요. 이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투자 자본을 회수할지 모른다고 위협했습니다.
네, 이 상원과 하원, 양원제인 미국에서는 법안이 한 곳만 통과해서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할 텐데 하원에서는 어떤가요?
네, 이제 하원으로 법안이 내려가게 될 텐데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앞서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서 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에서 이 미국인들이 여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 싸우는 데 있어서 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기도 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인 페이스북의 진보 편향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수 인사들을 만나기로 했다고요?
네, 이 페이스북의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 씨가 오늘 18일에 15명의 보수 인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는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도 있고요. 보수 진영 전략가들도 있습니다. 저커버그 CEO가 직접 나선 건 이 그만큼 페이스북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여긴다는 뜻인데요. 이 초청된 보수 인사들은 흥미로운 만남이 될 것이라면서 이 저커버그 CEO로부터 직접 논란에 대한 해명을 듣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CEO는 최고 경영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의 약자를 말하죠.
네, 애초에 논란이 불거진 이유도 역시 이 페이스북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이 페이스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페이스북은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회사입니다.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또는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보통 줄여서 이 SNS라고 하는데요. 이 컴퓨터 기능을 갖춘 손전화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접속해서 자신의 사진이나 얘기를 인터넷에 올리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는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이 그만두기 어려운 매력이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비슷한 사이트 중에서도 이 사용자가 가장 많아서 지난달 기준으로 월간 이용자가 16억 5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군요.
네. 전 세계 인구가 74억 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니까요. 이 5명 중 가운데 1명 정도는 이 페이스북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업 규모도 굉장한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자산 총액이 거의 500억 달러에 달했고요. 1년 순수익도 3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페이스북, 어떻게 진보 편향 논란에 휩싸이게 된 거죠?
네, 페이스북은 장기적인 성장 전략으로 얼마 전부터 이 단순한 사회관계망 서비스 업체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을 추가했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인기 뉴스들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트렌딩 토픽 기능입니다. 아, 그런데 지난 9일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기즈모도가 페이스북이 의도적으로 이 보수 성향이 강한 기사의 노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 강한 기사는 인기가 있더라도 페이스북에서 잘 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이 사용자들에게 잘 보이는 인기 뉴스 코너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게 기즈모도의 주장이었습니다. 기즈모도는 기사에서 익명의 전직 페이스북 직원을 인용했는데요. 그 사람에 따르면은 이 페이스북이 인기 코너에 올릴 뉴스를 미리 짜놓은 컴퓨터 알고리즘으로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이 개별적으로 고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큐레이터라고 불리는 직원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보수 성향이 강한 기사들을 걸러냈다는 얘기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기사들을 그 배제했는지도 밝혀졌나요?
네, 기즈모도에 따르면 미국의 보수 인사나 단체 관련 기사를 이 인기 뉴스 코너에 들어가지 않게 제한했다고 합니다. 기즈모도의 이런 폭로 보도는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특히 보수적인 공화당 인사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의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많은 미국인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이 의도적으로 보수 성향 기사를 배제한다면 올 11월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공화당 소속으로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존 티운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논란에 대해서 페이스북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페이스북은 기즈모도의 폭로 보도가 나온 후 곧바로 내사에 돌입했지만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기사 선정 과정도 공개했는데요. 이 사람이 개입하긴 하지만 특정 성향의 기사를 골라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선정된 기사들이 과연 다른 주요 언론에서도 인기 기사들인지 이 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저커버그 CEO도 관련 보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 페이스북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요. 이번에 이 보수 인사들과의 만남도 주선한 겁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몰튼 해켓의 노래입니다. Can't Take My Eyes Off You 함께 들어보시죠.
'Cause I can't take my eyes off you.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요즘 아시아 지역 뉴스를 들으시다 보면 남중국해나 동중국해를 둘러싼 분쟁 소식 자주 접하실 텐데요. 영유권 분쟁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특히 중국이 지난 2014년부터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시설을 조성하면서 최근 영내 국가들 간의 긴장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동중국해 일대를 둘러싸고 일본과도 오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싼 아시아 국가들의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중국해 분쟁이라는 게 뭔가요?
네, 남중국해는 이름 그대로 중국의 남쪽에 있는 바다입니다. 한반도 동쪽에 있는 바다를 놓고 영어로 이스트시냐, 제펜오브시냐 논란이 많은 것과는 달리 이 남중국해는 국제적으로 사우스 차이나시라고 공통적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 남중국해를 가운데 두고 중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그리고 타이완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해역에는 크고 작은 섬들이 모인 군도가 4개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특히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군도가 파라셀 군도와 스프레틀리 군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스프레틀리 군도를 전에는 남사군도 또는 난사군도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 남쪽에 있는 모래섬들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파라셀 군도는 서쪽에 있는 모래섬들이라고 해서 서사군도 또는 시사군도라고 합니다. 현재 남중국해 주변국들은 이 스프레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를 놓고 저마다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지역을 나눠서 점거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남중국해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바닷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 세계의 물동량의 절반 이상이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고요. 전 세계 해상 교통량은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때문에 이 남중국해 해역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국제 해상의 역할과 지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남중국해 해역은 또 자원의 보고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확인된 석유 매장량만도 70억 배럴에 달하는데요. 중국은 이 남중국해에 매장된 원유가 1,300억 배럴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중국의 주장이 맞는다면 정말 엄청난 양이죠. 그런가 하면 천연가스도 3조 제곱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어느 나라도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분쟁 당사국들의 주장.
중국은 1992년에 남중국해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했습니다. 중국의 고지도에 표시된 자료와 역사적 기록을 근거로 그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가장 많은 20여 개가 넘는 섬을 점령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역시 역사적 근거와 함께 지리적 위치를 들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한 스프레틀리 군도의 경우 중국보다는 베트남이나 필리핀이 더 가깝습니다. 필리핀은 1972년에 남중국해에 있는 8개의 섬을 자국의 주에 편입시키면서 이곳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의 경우 국제대륙분법에 근거해서 이곳에 있는 일부 섬이 자국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브루나이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남중국해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권에 들어간다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 센카쿠열도 또는 야오이다오.
네, 동중국해는 중국의 동쪽에 있는 바다입니다. 이 동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한반도, 일본이 있는데요. 이 해역에도 사람이 살지 않는 크고 작은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일본에서는 센카쿠 열도, 중국에서는 야오이 다오라고 부르는 섬을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서는 혹시 조어도라는 말이 더 익숙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다오이 다오가 한자로 조어도입니다. 타이완에서는 이 다오이 다오를 다오이 타이, 조어대라고 부릅니다.
일본과 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뭔가요?
네, 중국과 일본 모두 역사적인 근거와 국제법적 근거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1403년 명나라 때 이 섬을 처음 발견해서 이때부터 관할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895년 청나라와 일본 간의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면서 일본에 넘어가서 일본의 점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나고 이 카이로 회담 등 국제회담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서 이 섬 역시 다시 중국으로 귀속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일본이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게 중국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1879년에 이 당시 동중국해 일대에 있던 류쿠 왕국을 일본으로 종속시키면서 인근의 센카쿠 열도까지 오키나와 현으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청일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원래부터 일본의 영토라는 거죠. 때문에 2차 세계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일본이 중국에 넘겨줘야 할 영토가 아니었다는 게 일본의 주장입니다. 참고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센카쿠 열도는 오키나와 현의 부속도서로 미국의 시정권에 있다가 1971년 오키나와 반환 조약에 따라서 일본에 귀속됐었습니다.
센카쿠 열도, 랴오이다오, 고조되는 긴장.
네,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 그러니까 랴오이다오는 역내 석유 매장 가능성, 또 중동지역과 동북아시아 지역을 잇는 주요 해상로라는 점,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섬들은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데요. 하지만 중국 선박이 이 해역으로 진입하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본 정부는 이 일대에 자위대 병력을 배치하는 등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요. 이에 맞서 중국도 중화기를 탑재한 순시선을 배치하는 등 공격적인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어서 자칫 무력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sleep on it, sleep on it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sleep on it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So, are you going to sell your car or not?
Well, I haven't made a decision yet. I will need to sleep on it.
After you sleep on it, let me know what you decide to do.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So, are you going to sell your car or not? 그래서 내 차를 팔 거야, 안 팔 거야? 라고 묻자 제이슨은 Well, I haven't made a decision yet. I will need to sleep on it. 글쎄, 아직 결정 못 했어.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해. 라고 합니다. 저도 After you sleep on it, let me know what you decide to do. 그래, 좀 생각해 보고 알려줘.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sleep on i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So, are you going to sell your car or not?
Well, I haven't made a decision yet. I will need to sleep on it.
After you sleep on it, let me know what you decide to do. Today's expression is sleep. S-L-E-E-P. Sleep. On. O-N. On. It. I-T. It. Sleep on it. Sleep on it. To sleep on it means to wait before making an important decision. It basically means that you will think about it overnight and decide the next day. Sleep on it은 무엇에 대해 하룻밤 자며 신중히 생각하다, 즉 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해보다 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당장 결정하지 않고 하룻밤 정도 시간을 갖고 신중히 생각해본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when I ask Jason if he is going to sell his car or not, he tells me that he still needs to sleep on it. It simply means that he still needs time to decide.
본문에서 제이슨은 차를 팔지 안 팔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고 좀 더 생각해 본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Well, I haven't made a decision yet. I will need to sleep on it.
라고요. 네, 이렇게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데 하룻밤 정도 시간을 갖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sleep on it. Sleep on it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expression. Why don't you sleep on it and let me know tomorrow?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하룻밤 더 생각해보고 내일 알려줘 라는 뜻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So, are you going to sell your car or not?
Well, I haven't made a decision yet. I will need to sleep on it.
After you sleep on it, let me know what you decide to do. Let's review. To sleep on it means to wait before making an important decision. Sleep on it.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리앤 라임스가 부른 How Do I Live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hat kind of life would that be? Oh, I need you in my arms, need you to hold. You're my world, my heart, my soul. If you ever leave, well, baby, you would take away everything good in my life. And tell m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33년 5월 18일 오늘 미국의 제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법에 서명했습니다.
The valley of the Tennessee River lies in the southeastern United States. It covers an area of 40,000...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2년 대통령에 당선된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뉴딜이라는 경제 재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나라를 경제 위기에서 구하고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어 뉴딜 정책의 하나로 루스벨트는 1933년 오늘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법에 서명한 것입니다.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는 7개 주에 걸쳐있는 테네시강에 16개의 댐을 건설해 전력을 공급하는 한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로 1942년 초까지 2만 8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는 일자리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댐에서 나온 전기로 전력을 공급해 미국 경제에 활력을 주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게 됩니다. 1980년 5월 18일 오늘 한국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발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과 광주 시민들이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한 해 전 12.12 군사정변을 일으킨 전두환 신군부는 이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대학에 휴교령을 선포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계엄 해제와 휴교령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계엄군은 이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엄군은 광주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서슴지 않았고 시민들은 시민군을 조직 예비군 부대에서 무기를 증발하여 계엄군과 맞섰다.
꽃을 심지 마라 거리에도 산비탈에도
부상당한 학생들은 계엄군의 포악한 진압을 알리기 위해 광주 중심지인 금남로로 몰려갔고 여기에 광주 시민들까지 가세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군부는 공수부대원 천여 명을 투입해 유혈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 후 진압군과 시민들이 충돌해 최소 191명이 사망했고 85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은 한국 민주화에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